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다 같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오랜만에 오전 예배에 온세대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부 예배는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3부 때는 이제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랑스럽죠? 예. 우리 중등부 어딨니? 손을 들면 우리 중등부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예. 고등부 어딨니? 저 뒤에 흩어져서 예.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제가 다 하지 않고요. 첫 번째는 그 중등부를 담임하는 이선한 강도사님, 그리고 두 번째는 강승영 전도사님 올라오세요.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마지막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할 때 많이 떨릴 거예요. 그 박수 한번 쳐주셔서.
할렐루야. 아멘.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한 강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어떤 것들이 숨겨져 있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말씀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 역시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고엘 제도라고 있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끊기지 않는 그 기업을 잇도록 기업물을 제도를 마련한 장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나 봅니다. 자, 이 제도를 통하여서 사실 부활의 때는 유대 지도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때는 그 여인의 남편이 누가 됩니까? 라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과 30절을 이 시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요. 십자가를 짊어지셨고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이제 보고도 믿지 않는가? 왜 사람들이 알면서도 왜 그러는가? 이해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왜 했는지, 첫 번째는 왜 잠자는 자들이냐라는 표현이 왜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잠자다 라는 표현은 그저 죽음에 대해 비유적으로 나타낼 때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슬피 울며 슬퍼했었던 장면이 떠오르시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잠들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에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죽었다가 아니라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믿는 온 성도들이기 때문에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선포하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며 믿고 있는 사실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죽음을 절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망의 관점으로 희망의 관점으로 다시 살아나는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나아가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지 않을까, 또는 실제로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곧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은 죽은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입니다. 첫 열매.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첫 열매는 그저 가장 처음 난 것을 드리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더 넘어서 더 의미를 깊게 생각하여 가장 먼저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오.
이것은 모든 수확은요,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곡물을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곡식, 곡물이라고 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3절을 한번 그거를 생각하면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가장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렸던 첫 열매, 구약에서의 모습과 같이, 또는 가장 구별되어 가장 거룩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드려졌던 예수님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됩니까? 찬양의 가사처럼 한 알의 밀알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밀알처럼 썩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조롱 담긴 손가락질은요 결국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존중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리였던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밀알의 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저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도 밀알처럼 밀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처럼 그 죽음을 통하여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 그럼 우리도 죽어야 되나요?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 것, 옛 자아에 대하여 죽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가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그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며 수많은 영혼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고등부 모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은 아직도 우리를 열매로 찾으시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한 알의 밀알처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등부 전도사 강승윤이라고 합니다. 짧은 설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강한 은혜와 또 인상이 남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넷플릭스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지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된 내용과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천사들로부터 지옥행 고지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수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왜 나는 천사들로부터 고지를 받게 되는 걸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일생 동안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말미에 갓 태어난 아기가 천사들로부터 지옥행 고지를 받았던 것이죠. 어른들은 놀랍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세계관은 자신의 일생 동안 지었던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구나. 혹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그 범죄, 원죄 때문에 내가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는구나. 성경은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일어나고 그 결과, 원죄의 결과가 형벌,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우리는 욕이라든지 도둑질이라고 하든지 그런 범죄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가르쳐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의해서 죽고 또 성범죄에 의해서 정신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양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치는 것이지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닙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죽음이 아담으로부터 왔다면은 성도의 부활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이 말이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다, 영화롭게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고린도 성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이와 같은 인물이 있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했던 바로 도마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는 이상 믿지 않겠다던 도마, 감각적인 것만 믿으려 가는 오늘날 현대사회,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도 있지 아니하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하셨던 행동이 다른 여타 제자들에게 하셨던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오셔서 못 자국 난 손바닥을 보라고, 손을 내밀어 옆구리 난 창자국을 찔러보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뭐하라고 하실 것 같으십니까? 너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그러면서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 제자리냐?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의심하는 도마에게 찾아가 주셔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새로운 것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창자국난, 목자국난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모습은 열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굴까? 저들이 믿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굴까? 도마는 의심을 했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고 임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도마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에서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셔서 의심하는 그에게 나무라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나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마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오늘 부활을 의심하는 이들에게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만나주셔서 이전과 다른 삶,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일어나고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방법은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두 분 잘하셨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듣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벌써 30년 전이 됐는데 제가 그때 설교했더라면 못했을 거예요, 훨씬. 근데 두 분이 너무나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주셨고, 오늘 내가 옆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우리 중등부 애들이 말씀을 잘 적고 있더라고요. 참 대견합니다. 여러분도 본받으셔서 잘 적으시고, 물론 쟤네들이 집에 가서 다시 본다고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이렇게 묵상하고 간다는 것이 참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책은 이제 고린도서인데, 사도 바울이 먼 훗날 고린도께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부활을 믿었는데 마치 그 사람들이 이 죽음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죽음의 습관이라는 게 뭐냐? 제가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면서 다섯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섯 가지다 얘들아. 첫 번째는 두려움. 그 다음에 조급함. 세 번째는 탐욕. 네 번째는 경쟁. 다섯 번째는 다툼.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부활신앙을 가졌고 믿음을 살았는데 이들 안에 두려움이 있고 조급함이 있고 탐욕이 있고 경쟁심이 있고 막 서로 다투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자, 그림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이제 살리신 이후에 나사로가 저렇게 수일을 잊고 돌무덤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자, 살아났어요. 그렇죠? 근데 나사로가 저 상태로 그냥 계속 이렇게 밥 먹으라면 입 벌려가지고 이렇게 벌려가 조금 먹고 또 계속 이렇게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너무나 우스꽝스럽잖아요.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죽음의 수위를 다 벗고 다 풀어서 그 다음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해라.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까지 죽음의 수위를 잊고 계속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쓴 것이 이제 고린도서인 것이죠. 무엇이 그렇게 그들을 사로잡았나? 사도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복음의 정수를 전하는 것이 고린도 고린도 15장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 중등부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Ready? Go! 2절까지 자, 여기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믿었긴 믿었는데 헛되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헛되이 믿으면 저렇게 죽음의 수위를 닦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점이 뭐냐니까 고등부 뒤처지면 안 되겠지? 12절을 고등부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잘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믿음, 그다음 의심하는 믿음, 믿음이 있는데 자꾸 의심을 하다 보니까 마치 아까 나사로가 수위를 입고 다닌 것처럼 그냥 우스꽝스럽고 두려움에, 조급함에, 탐욕에, 경쟁에, 다툼에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초반절을 보면 뭘 이야기하냐면은 야, 이프절을 사용하거든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가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내가 만일 새라면 뭐 이런 이제 게임을 했어요. 야, 네가 만일 새라면 뭐 할 거야? 날아가리. 뭐 이런 거. 재미없죠? 뭐 재밌으라고 한 거 아니고 내가 만일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 대통령처럼 안 할 거야. 내가 만일 트럼프라면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게 사도 바울이 가정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13절과 14절 우리 회중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만약에 주님의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헛것이다. 헛살아왔다. 영어로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일. 두 번째 1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자, 이것도 공상입니다. 그냥 상상 속의 인물이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끔찍하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에도 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앞선 세대가 예수를 믿고 죽었는데 만약에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들의 인생은 폭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19절 읽어보세요. 자,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일이다.
예, 여러분, 사도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맞아요. 불쌍합니다. 여러분 어르신들 여기 보게 되면은 여러분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힘을 다해서 주방에서 차량으로 봉사하고 그래서 관절들이 다 나갔어요. 내가 알아요. 불쌍하죠.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너무나 불쌍하죠. 아끼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것이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인 것이죠. 이 주일날 제가 오늘 아침에 걸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서 뭐 맛있는 거 먹고 왔는데 우리는 뭐예요 이게 여기 와가지고. 너무나 불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자,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오늘 중고등부 교육자들의 설교를 들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한 사람으로 죽음이 왔지만은 한 사람으로 부활이 왔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22절이 다음에 암송구절인데 툭 치면 이제 암송구절 나와야 돼요. 알았죠? 다음 주에 제가 다음 주는 이렇게 악수 안 할 거예요. 툭 칠 거야. 자,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삶을 얻는다는 게 뭐예요? 첫 번째, 26절에 보면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즉 삶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의 공포에 죽음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는다. 죽음을 주님께서 정복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시 하나를 준비했어요. 라이너 마리아 릴케라고 하는 분이 쓴 죽음을 삼킨 승리입니다. 시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이 있으면 아 라고 하든지 네, 그렇게 네, 아셨죠? 주님은 무덤 속에 머물지 않으셨다. 그분은 죽음을 흔들어 깨우셨고 이제 죽음은 그분의 발치에 엎드린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다. 끝이에요. 방금 짜고 하자 그랬잖아 내가. 죽음은 뭐가 됐다고요? 충성스러운 개가 되었다. 죽음은 정복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위를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절망감, 다툼과 경쟁, 의심 다 벗어 던지셔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그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부활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쓰신 부활을 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 책을 안 읽으셔도 제가 액기스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을 산다는 것은 죽음의 옷, 자기 중심성을 벗어던지고 오늘이라는 선물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죽음의 수위를 벗어던져버리고 present, 오늘이라고 하는 선물, 여러분 오늘이 지금 선물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것, 그게 부활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시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부활의 춤이라고 하는 작자 미상의 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짜고 합시다. 예. 멈춰섰던 심장이 우주의 박자로 뛰기 시작하고 차디찬 돌무덤은 뜨거운 심장으로 변했다. 가시관은 영광의 면류관으로 못자국은 승리의 훈장으로 빛난다. 혼자 감동받아가지고 이제 우리는 슬픔의 옷을 벗고 부활의 생명이 이끄는 춤을 춘다. 그분이 사셨기에 우리도 살았다. 제가 마지막 그분이 사셨기에 여러분 부활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이 시에 쭉 보세요. 멈춰졌던 심장이 우주의 박자로 뛰었고 차디찬 돌무덤이 심장의 뜨거움으로 바뀌었고 가시관은 영광의 면류관. 우리의 슬픔은 그리스도의 못자국은 승리의 훈장으로 변했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하루하루 맡겨주신 사명 또 맡겨주신 지체를 서로 끌어안아주고 서로 사랑해주며 부활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믿음 가지고 서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옆 지체에게 사랑의 표현을 합시다. 부활의 소망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라든지 내가 있어 견뎌 뭐 이런 거라든지 하여간 그 인사 안 하는 것도 좀 바뀌어야 돼 내가 볼 때는. 부활을 사는 권면을 메시지 성경으로 우리 함께 봉독하고 찬양드리길 원하는데요. 고린도서 15장 57절 이하에 보시면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합독하고 찬양드리겠습니다. 예, 시작. 그러나 생명이신 분의 단 한 번의 승리로 그 세 가지 죄와 재책과 죽음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아멘. 자, 58절 한번 마지막 더 선포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를 위해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을 기억하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아님을 확신하여 주님의 일에 매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부탁합니다. 죽음의 수위를 잊고 이렇게 이렇게 다니는 거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과 한숨 속에 살아가는 것도 우습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한 감정과 죽음을 정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을 주께서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까? 힘차게 박수치며 기쁘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아버지 앞에 찬송드리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근심 모든 걱정이 이 시간 떠나가게 하옵소서.